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남동부 오키나와현 당국이 제18호 태풍 차바의 접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은 3일 오후부터 문을 닫았고 이에 따라 이곳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편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오키나와현 재난당국은 또 높은 조류와 강력한 폭풍이 예상되는 일부 해안가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차바가 북북서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오키나와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바의 중심기압은 915헥토파스칼로 낮아졌지만 바람은 거의 시속 200km에 달하는 등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반군이 3일 새벽부터 시작된 공격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내 몇몇 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쿤두즈시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의 주도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날 VOA에 전투가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정부군이 경찰본부와 주지사 관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군이 쿤두즈 내 모든 정부 시설들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시위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쿤두즈시는 1년 전에도 손쉽게 탈레반 수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탈레반 대변인은 정부군이 퇴각한 뒤에 시 광장에 탈레반 깃발이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측의 주장을 바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뒤 발효됐던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3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시 터키 부총리는 3일 강요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공화인민당 CHP는 이런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촉발된 여당인 정의개발당 AKP와 야당 CHP의 갈등은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HP 측은 집권당과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와 쿠데타 관련자에 대한 대량 체포를 통해 터키를 새로운 쿠데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체포됐고 10여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정직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침체된 세계 경제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1억 명 이상 줄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하루 1달러 90센트 미만으로 살던 사람의 수가 7억 6,700만 명으로 집계돼 2012년 8억 8,100만 명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세계 경제 실적이 저조한 시기에 각국에서 가난이 계속 줄고 경제가 번영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지난 4반세기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납세 의혹이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세금 수백만 달러를 면제받은 천재로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부자가 됐다고 비꼬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은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된 실패한 사업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후보가 지난 1995년 세금 보고에서 자신의 회사가 큰 손실을 봤다고 신고해 오랫동안 세금 수백만 달러어치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은 유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번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역시 트윗에 세법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완전한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투표 전에 충분한 검토와 기도를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교황은 특정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후보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오직 하고 싶은 말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잘 검토하고 기도하며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도의 한 철학자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그대에게 세 가지 유익함을 줄 것이다. 하나는 타지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닫고 또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인 유럽연합 EU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EU는 최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 18세 생일을 맞는 회원국 국민 모두에게 한 달치 유럽 철도 자유이용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간 30개 회원국을 철도로 무제한 여행할 수 있는 약 479유로, 미화로 약 $550 상당의 이용권을 주는 것인데요. 여행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애착을 키울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부유한 회원국 국민만 혜택을 볼 뿐 청년 실업률이 높은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하나로 묶는 좋은 정책이 될지 아니면 유럽이 직면한 실업 문제를 도외시한 돈 낭비가 될지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7도, 신의주 12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7도, 함흥 12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12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조니 내쉬의 노래입니다.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can see clearly 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can see clearly now the rain is gone. I can see all.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It's gonna be a bright sunshiny 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세계 최장기 내전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얼마 전 타결된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에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고요.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학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은 지금 경축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서 여행객들이 각지에 몰리고 있는 중국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내전이 얼마 전 타결된 평화협정을 통해서 종료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평화협정이 최종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군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이 카리브 해안 도시인 카르타헤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그리고 콜롬비아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지도자 티모셴코가 이 평화협정문에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52년간 끌어오면서 22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콜롬비아 내전이 극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문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일요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이 콜롬비아 유권자들이 찬성 49.78%, 반대 50.22%의 아주 근소한 차로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이 찬반 표차가 5만 7천 표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텐데요. 국민투표에서 결국 부결된 거군요.
네.
자,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양측 모두 이 결과에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콜롬비아 평화협정이 국민투표를 어렵지 않게 통과할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민들이 아주 오랜 내전에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언론인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당혹감이 묻어 나옵니다.
네.
자,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이 대통령이 플랜 B는 없다.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가정한 대안은 세워놓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었는데요. 하지만 부결로 결론이 나자 이 산토스 대통령이 일단 월요일에 모든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협상 대표 측에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다시 회동할 걸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아바나는 양측이 지난 4년간 쿠바 정부의 중재로 이 평화협상을 펼쳤던 곳입니다. 산토스 대통령과 이 반군 지도부는 현재로서는 이 따로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양측 모두가 이 평화 과정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평화협정문 서명식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또 축하를 보냈기 때문에 국제사회 관심도 굉장히 컸고요.
네.
국민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장 아르노 특사를 이 아바나로 다시 긴급 파견해서 향후 협상 진행 과정을 돕기로 했는데요. 이 아르노 특사는 지난 3월부터 이 콜롬비아 특사로 임명돼서 그동안 이 평화협상을 중재해왔었습니다. 유엔은 이 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이 평화협상 과정도 전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이번 평화협정에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번 평화협정문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수십 년간 반군이 저질러왔던 납치, 살해 등의 고통을 받았던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이번 평화협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을 들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평화협정문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예, 정부와 반군 양측이 조인한 이 평화협정문은 크게 세 개의 골자로 구성되는데요. 첫째로 이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 내전 종료 원칙을 먼저 규정해놨고요. 두 번째로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는 이 내전 발생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마지막 골자가 문제인데요.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 주기로 한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이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이 살인,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 콜롬비아 국민들은 내전을 둘러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는 걸로 현지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콜롬비아에서 왜 내전이 시작된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 지난 1964년에 결성된 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이 당초에는 이 콜롬비아 공산당과 연계된 무장 조직이었는데요.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이 농민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이후 이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에는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이 전략과 전술을 수정해서 내전이 본격화됐는데요. 내전 초기에는 이 콜롬비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 1993년에 공산당과 결별하고 이 마약 집단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의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한때는 16,000명에 달하던 조직원이 7,000명까지 줄어서 규모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첫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네요.
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 has today decided to award
네, 노벨위원회 수상자 발표 순간 들으셨는데요. 오스미 교수는 세포의 오토파치, 다시 말해서 이 자가 포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가 포식이라는 건 이 생물이 세포 내의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이 소기관을 분해해서 영양원으로 다시 이용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에 난치병이 생깁니다.
네. 자, 이번 그 수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일본이 현재 경축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요?
예, 오스미 교수가 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은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가 일본계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었고요. 지난해에는 카지타 다카아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그리고 오무라 사토시가 미국 중국 연구진과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공식 발표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상 후보군에 있던 오스미 교수의 연구실 주변 분위기를 전하면서 열기를 띄우다가 수상이 확정되자 관련 뉴스를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NHK 또 후지TV 등을 비롯한 주요 방송들은 현재 이 노벨상 특집 프로그램을 일제히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첫 노벨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다른 분야의 수상자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차례로 발표되는데요. 화요일에는 물리학상이 발표되고요. 수요일에는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서 금요일에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공개되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학상, 그리고 수요일에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1800년대에 활동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등이 다양한 업적을 냈던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기부한 유산으로 설립된 이 노벨 재단이 1901년부터 해마다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주던 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물리학상,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 평화상 등 이 시상 분야 전반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걸로 평가되는데요. 수상자 발표는 이렇게 매년 10월에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노벨이 사망한 날인 12월 10일에 있습니다. 이 수상자에게는 3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93만 달러의 상금과 메달 그리고 상장이 주어지고요.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가 일생 동안 따라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현재 한창이라고요.
네,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은 지난 1949년 10월 1일 이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날인데요.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이 다른 사회체제를 운영 중인 홍콩 그리고 마카오에서도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래 법으로 정한 휴일은 10월 1일을 전후한 이 사흘인데요.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이 당국이 국경절 전후 주말을 확대시켜서 총 7일간이나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일 연휴에다가 또다시 주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한 열흘은 직장에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주를 국경장가 또는 10일 황금주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장 한 열흘까지도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휴가를 떠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이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국경절 기간 동안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 연휴 기간 동안에 총 6억 6천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걸로 예상했는데요. 자금성이나 중국에서는 창바이산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와 함께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지는 지금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예, 중국 정부는 올해 국경절 연휴 동안에 약 6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날거나 아니면 떠날 예정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인들의 올해 국경절 해외여행 희망지 1위는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과 맞물려서 중국인 쇼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이번 국경절 연휴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상당수는 제주도를 방문할 걸로 파악되는데요. 연휴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벌써 4만 명 넘는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은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대법관이 8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 회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 또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미국인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세금 관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전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70년 이후 대통령 후보대 가운데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트럼프 후보가 유일한데요. 트럼프 후보는 연방국세청 IRS의 감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IRS는 감사 중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동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네, 무려 18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토요일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1995년도 세금 보고서 사본을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후보는 1995년 세금 보고서에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서 최고 18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사업과 카지노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손실액이 클 경우 이전 3년과 이후 13년을 포함해서 최고 18년 동안 세금 부과가 가능한 수입에서 이를 공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후에 한 해 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손실액을 제하고 나면 수입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네. 자, 지난 월요일이죠. 대통령 후보 1차 TV 토론회 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두 후보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e didn't pay any federal income tax. So
that makes me smart.
네, 트럼프 후보가 세금 공개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건 그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서일지 모른다고 클린턴 후보가 말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응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론회 때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로 더 뜨거운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측은 이번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 본인의 허락 없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요.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이 트럼프 클린턴 후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트럼프 후보의 측근들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천재라며 칭찬했는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지요.
This man, 26 years ago, had some failures, and then he built an empire. He was a genius in being able to do that.
네, 일요일 ABC 방송의 뉴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26년 전에 일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뒤에 다시 거대한 기업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후보는 천재라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트럼프 후보는 바로 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줄리아니 전 시장은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 본인은 뭐라고 했는지요?
예, 이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누구보다 자신이 세금법을 잘 안다면서 미국의 세금 관련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뉴욕타임스 신문이 입수한 세금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소득 불균형 문제와 투명성이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이 사업 능력을 과시해왔는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점 역시 트럼프 후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폭탄 선언과 같은 보도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재단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주 법무부가 월요일 트럼프 재단에 대해 기부금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이 제대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왔는데 이는 뉴욕주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관이 8명인 상태에서 새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있는 가운데 새 회기가 시작되는 건 25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자, 연방대법관 원래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2월부터는 8명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메리 갈랜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인준 절차 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대법관 공석 사태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네, 일단 11월 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갈랜드 판사를 대법관으로 인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갈랜드 판사는 진보지만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거에 대비해서 공화당이 서둘러서 인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갈랜드 지명제 인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취임한 뒤에 새로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를 지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스켈리아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연방 대법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대 진보 판사 비율이 5대 4로 보수가 약간 우세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대로 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새 회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소송들을 다루게 됩니까?
네, 현재 진보와 보수 대법관이 4대 4로 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이 성향에 따라서 팽팽하게 갈릴 만한 소송을 좀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계 비하 의미가 들어간 악단의 이름 등록 소송 등 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지적 재산권 소송, 내부자 거래 소송 등이 다뤄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로 갈릴 경우에 하급법원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네, 이 앞서서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선 경우 이미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갈렸습니다. 결국 앞서 하급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라서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됐는데요. 자, 이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 또다시 동률이 나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신중하게 이번 회기에 다룰 소송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는 미국인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9%였습니다. 1년 반 전에 시행된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은 건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4년으로 무려 미국인의 80%가 사형 제도를 찬성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보면은 결과가 좀 나뉜다고요?
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사형 제도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 성향 사람들 가운데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996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사형 제도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72%가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20년 전 같은 조사 때는 지지율이 87%에 달했었습니다.
네. 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요. 성별이나 나이 또 인종에 따른 차이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형 제도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 백인이 또 사형 제도를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습니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사형 제도가 지지를 잃어가는 만큼 실제로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형 정보 센터에 따르면 사형 집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1999년에는 한 해 동안 사형 집행 건수가 98건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이때까지 15건이 집행됐고 예정된 사형 집행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현재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맞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델라웨어의 사형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31개 주인데요. 약물 주사 방식의 처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사형 제도 폐지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노래한 곡인데요. 우리 이제 막 시작했어요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We've Only Just Begun 함께 감상해 보시죠.
We've only just begun to live. White lace and promises, a kiss for luck and we're on our way.
We've only begun
before the rising sun. We fly so many roads to choose. We start out walking and learn to run.
And yet we've just begun
sharing horizons that are new to us, watching the signs along the way.
Where there's room to grow,
and yes, we've just begun.
So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당국이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적 제도는 그동안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중국 16개 성 출신 타지인도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호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식 호적 제도의 시작.
중국에서는 후커우라고 불리는 호적은 보통 한 가구에 속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마다 조금씩 형식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호적 제도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이어져 왔는데요. 중국의 호적 제도는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후부터 1957년까지로 엄격한 호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이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고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들자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엄격한 도시, 농촌 호적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촌 호적 소지자가 나중에 도시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받은 호적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서 부여하는 교육, 주택,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개방이 실시된 1978년부터로 이때부터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 이전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호적은 하나의 신분제로 자리 잡아서 각종 차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성장의 필요악, 호적 제도와 농민공.
이처럼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호적 제도가 유지되어 온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지적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농민공입니다.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하급 이주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시 호적을 가질 수 없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 농민공의 수는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공은 급여도 도시 호적자에 비해 3분의 1 정도 적게 받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처지에서는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새로 발전하는 도시는 이런 농민공의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일부 도시에는 원래 거주자보다 농민공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판 신분 제도가 된 중국의 호적 제도.
그렇다면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농민공 출신일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의 호적 제도는 도시 호적을 부여하지 않고 부모의 호적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별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등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큰 공로를 세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녀의 호적은 그대로 부모의 것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호적 제도는 신분 차별을 완전히 고착화시켜버렸죠. 지난 2001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왕샤오슈아이 감독의 영화 북경자전거에 나오는 장면을 들어보셨는데요. 주인공인 17살 청년 구웨이는 농민공으로 베이징에서 자전거 배달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징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의 20%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착취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엔 순지강이란 후베이성 출신 농민공이 광저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밤에 산책을 하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가 간수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인권과 호적 제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호적 제도 개편 바람.
이렇게 호적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정부와 각 지방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호적 제도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베이징에서 이런 호적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공표하고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견의 주요 내용은 바로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이른바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의 구분을 없애고 주민 호적이란 이름으로 통일한다는 건데요. 베이징시는 당국이 제시한 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우수 노동자 표창을 받은 기록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베이징시 주민 호적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같은 베이징시의 조치에 뒤이어 중국 내 30개 지방당국도 주민 호적제를 추진 중인데요. 그러나 호적 취득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의 호적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own to earth, down to earth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you are down to earth? What does that mean, to be down to eart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다음 주에 마케팅부로 옮기게 됐어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Oh, which one? 어디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이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테드가 부서장으로 있는 마케팅부로요. 테드는 훌륭한 관리자고요. 함께 일하기 편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맞아요. 저도 테드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을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By the way, you'll learn a lo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phrase is down, D-O-W-N, down to earth, E-A-R-T-H, down to earth. When someone is down to earth, it means that they are practical and reasonable. It can also mean that they are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는 현실적인, 진실한 이란 뜻이고요. A down-to-earth kind of person 하면 함께 있기 좋은 사람,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두 개 들어볼까요? I enjoy spending time with you because you are such a down-to-earth kind of person. 이 말은 너와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말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 새로 나온 구상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때 Our plans for the class are anything but down to earth.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down to ear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So remember that the phrase we learned today, down-to-earth. Down-to-earth i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practical or just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성에 대한 투자가 부실한 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여성이 주류 경제에 참여하면 그 수익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흘러가 빈곤 탈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더 주어질수록 여성들의 수익도 많아져 사회 기여도는 더 높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성에게 닫혀진 기회의 문을 열어 지위가 향상되도록 도왔습니다. 또 여성의 정계 고위직 진출에 힘을 북돋고 여성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를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여성들이 교육과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입니다. 이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국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이 거의 막혀 있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분야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에게 꾸준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했을 때 성공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6년 전 테크 위민, 즉 기술 여성이란 정부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내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해 이들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 여성들의 경영과 제품 개발 기술, 전문가 연결망 구축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효율적인 자원을 얻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조국이 경제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전 세계 19개 나라에서 9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이 테크 위민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지도자가 된 인사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미국 정보 기술 분야의 심장부인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유력 과학 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7일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성들은 테크 위민 연결망 확대를 위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테크 위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배들과 공동으로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연수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여성들은 차기 테크 위민 수업의 개발을 돕고 다음 세대의 소녀들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